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달 IT 조직폭력단에 납치된 17명의 미국과 캐나다 국적 기독교 선교사들 가운데 2명이 어제 석방됐습니다. 미 오하이오주에 본부를 둔 선교단체 크리스찬 에이드 미니스트리는 이날 회원들 중 일부가 석방된 사실을 발표하면서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IT 수도 포르토 프랑스 인근 크로아데 북해 지역의 고아원을 방문한 뒤 이동하던 중 납치됐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은 18살부터 48살 연령대 12명, 8살부터 15살까지 연령대 5명입니다. 이들을 납치한 IT 조직폭력단체 400마오조는 한 사람당 100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연구분석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IT에서 납치된 사람은 800명에 이릅니다. 특히 400마오조는 지난 4월에도 프랑스인을 포함해 5명의 신부와 2명의 간호사를 20일 동안 납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미국인을 겨냥한 납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국민들에게 IT를 여행하지 말 것과 이미 현지에 체류 중인 경우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프간 탈레반 과도 정부가 어제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 여성이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탈레반 과도 정부가 재집권 이후 부활시킨 권선징악부의 이번 지침은 여성 기자들이 히잡 착용도 의무화했습니다. 권선징악부는 영상물을 통해 부도덕한 내용이 전파를 타는 행위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와 아프간의 가치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권선징악부는 모욕을 줄 수 있는 풍자극 방영도 전면 금지시킨다며 그와 같은 내용물은 개인의 존엄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탈레반은 지난 8월 아프간 정권을 재장악한 직후 이슬람 율법에 기초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 과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아프간 대부분 지역에서는 소녀들의 학교 등교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탈레반 과도 정부가 발표한 내각은 모두 남성들로 채워졌고 현재 국제사회 어느 나라도 탈레반 과도 정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아프간 과도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요구하기 전에 여성과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치 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다음 달 리버풀시에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며 이 회의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초청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12월 10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인 이번 회의에 아세안 국가들을 초청하는 것은 영국이 관심을 점점 인도태평양으로 돌리고 있다는 강한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부터의 경제 재생성, 인권과 인도태평양 내 중국의 커져가는 영향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는 이번 G7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초청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리지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이번 회의가 자유와 민주주의, 기업을 진전시키는 자유에 기반한 세계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 힘의 우위에서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이 공조하는 계기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주요 7개국 의장국인 영국은 자국에서 이번 회의를 포함해 두 차례 장관급 대면 회의를 개최합니다. 중부 유럽 국가인 오스트리아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주간 코로나로 인한 일일 사망자 수가 3배로 증가하고 일부 병원들은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에 달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봉쇄 조치에 따라 주민들의 외출은 식료품을 사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거나 운동하는 등 특정 이유가 있어야만 허용됩니다. 오스트리아 정부 관계자는 이번 봉쇄 조치가 최소 열흘 정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에 따라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바이든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 동맹과의 심도 있는 협력을 꼽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쿼드 외에 오커스를 출범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구름 많고 가끔 눈 또는 비가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5m, 서해 앞바다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검토 중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외교를 통해 미북과 남북관계 교착 상태에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내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ir, do you support a diplomatic boycott of the Beijing Olympics? Something we're considering.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 일각에서는 중국의 홍콩과 신장 내 인권 유린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에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밝힌 겁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정부 대표단 없이 선수들만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실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할 경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장기 정체 상대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적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한국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이 미북과 또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북 양측이 화염과 분노, 늑다리, 미치광이 등으로 상대방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며 위기로 치달았던 상황을 극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던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사례를 재현하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입니다.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The United States is ready, willing and able, but hopefully...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하며 그가 자신과 정권을 자살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리용호 당시 북한 외무성은 같은 연단에 올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개짖는 소리라고 비난했고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늑다리 미치광이로 비하하면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년 정도가 지난 뒤 미북 두 나라는 세계의 만남으로 불리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이뤄내는 등 비핵화와 관계 개선의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 육성 연설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북한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혔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고 이틀 만에 2년 동안 끊겼던 판문점 연락 채널이 복원되는 등 한반도 정세는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3월에 열린 평창 올림픽에서는 남북 단일팀이 구성됐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북한 대표단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결국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미북정상회담, 그리고 미국과 남북한 세 정상의 사상 첫 판문점 회동까지 만들어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역사적인 1차 남북정상회담을 열었고 남북한 정상은 그해 5월 26일 판문점에서 2차 또 9월 18일 평양에서 3차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국전쟁 실종 미군 유해 송환 등을 담은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결국 비핵화와 미북관계에 아무런 진전 없이 현 상태에 이르렀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은 미북과 남북관계에 극적인 돌파구를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이 현실화하면 베이징 올림픽을 미북과 남북관계 교착을 풀 계기로 삼으려는 구상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바이든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 동맹과의 심도 있는 협력을 꼽았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에 다른 나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도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9일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미국 평화연구소 USIP가 주최한 대담에서 바이든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파트너 동맹과 깊은 관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important ingredients in our strategy are deep engagement with partners and allies. So the week before the president had participated in the APEC.
이에 따라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미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쿼드 정상회의 등 여러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의 이 같은 동맹과 파트너 가격에 중국이 속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t the virtual meeting, President Xi made very clear that a number of things that the United States is doing caused China some heartburn. And I think at the top of that list is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하는 일들이 중국의 속쓰림을 초래한다는 점을 확실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록의 가장 위에는 미국의 안보 동맹 강화가 있다며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을 꼽았습니다. 이 밖에 미국이 베트남, 쿼드, 인도, 유럽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시 주석이 미국의 동맹 강화 노력을 냉전적 사고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30년간 깊은 번영을 가져다 준 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맹과 기술 협력에 있어 지금까지 가장 큰 협력 분야는 반도체라며 한국, 타이완, 유럽 국가들을 언급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이 1990년대 중반부터 조선, 핵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상 최대의 국방력 강화에 나섰다며 대부분의 활동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핵과 사이버, 우주 관련 군사력 신장은 여러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behind the scenes many in Asia are worried about this substantial dramatic
캠벨 조정관은 중국의 상당하고 극적인 군비 지출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불러일으켰으며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도 그 반응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마코에서 중국의 군사력 신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커스는 개방형 구조라며 당장은 아니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와 유럽에서 다른 나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감한 기술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으로 안보와 국방기술 협력을 도모하며 특히 호주의 핵 잠수함 보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협의체인 쿼드를 당장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나라 모두 현 시점에서 쿼드가 공식적 동맹이 아닌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천천히 신중하게 나아가야 하며 지금으로서는 기존 회원국들의 관계를 더욱 심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쿼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아시아 지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0억 회 접종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같이 쿼드가 어떤 특정한 의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외교와 전략적 움직임 외에 미국의 향후 경제정책도 알려달라는 염려 섞인 전화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APEC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밝힌 대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경제적 틀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just this week, Secretary Raimondo, in fact, as we speak, is engaged in deep consultations across Asia about this framework.
캠벨 조정관은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이 아시아를 순방 중이며 현지에서 새로운 경제적 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긍정적인 반응과 환영을 받았으며 후속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이 최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을 발효하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가입을 신청했다며 중국은 가입을 매우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통합적이고 다면적이라며 중국과의 경쟁만이 목표가 아니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기여하고 지도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응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쿼드 외에 오커스를 출범시켰고 일본과 사상 처음으로 기뢰 훈련을 하는 한편 괌 방어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9월 15일 영국, 호주와 함께 안보연합체인 오커스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세 나라 간 협력을 심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한 또 다른 역사적 단계를 밟기로 했다면서 우리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장기적인 평화와 안전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Today we're taking another historic step to deepen and formalize cooperation among all three of our nations. Because we all recognize the imperative of ensur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over the long term.
미국은 오커스를 발족하면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 정책의 중점을 중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인도태평양이 향후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면서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큰 이 지역에서 국제 질서가 결정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지난 9월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 정책에 매우 극적인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So I think this decision to share nuclear power technology with Australia is a very dramatic chang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의 결정은 인도태평양 방어에 초점을 맞춘 전략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아시아 본토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존의 잠수함과 달리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내구성을 갖춘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양국 간 긴장이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일본과 호주, 인도를 포함하는 4개국 비공식 협의체인 쿼드를 출범시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쿼드 참여국들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사상 첫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일본 규슈 앞바다 휴가나다 해역에서 미 해군과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밝혔습니다. 두 차례로 나뉘어 실시되는 이 훈련에는 호주와 독일, 캐나다 해군 등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20대와 항공기 40대, 미 해군 함정 10척, 호주 함정 2척, 캐나다 함정 1척, 그리고 독일 해군 함정 1척 등이 함께 합동 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미국은 괌을 겨냥한 중국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방어 역량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의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책임자인 톰 드루건 소장은 18일 이지스함이 중국의 미사일 공격 방어에 수용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egis is acceptable alternative, one of the options when it comes to defense of Guam, because we do BMD and we have some hypersonic missile defense capability and we have cruise missile defense capability.
드루건 소장은 괌 방어의 첫 번째 임무는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고 저지하는 데 있다면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 적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지난 9일 미국이 괌을 보호하기 위해 3억 7,300만 달러 상당의 이스라엘산 아이언돔 2기를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괌을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 등 공격에 대비해 아이언돔 1기를 최근 배치해 시험 운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35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김 위원장이 잠적했다가 다시 등장한 경우 정책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모종의 구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양강도 삼지연 건설사업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11일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 전람회 이후 35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3단계로 나누어 전당적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되어 온 삼지연시 건설사업이 올해로 결속되게 됩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삼지연을 방문한 것은 올해 경제발전 성과로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 달이 넘는 긴 잠적을 끝내면서 삼지연을 찾은 것은 모종의 결단을 앞둔 것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백두산 삼지연을 꼭 찾았거든요. 지금 김 위원장은 집권 10년 만에 지금 최대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대북 제재, 코로나, 그다음에 취약의 경제 상황, 식량난. 그래서 김 위원장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내년의 구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 있죠.
과거 김 위원장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2017년 12월 백두산에 올랐고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삼지연을 찾은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여러 대외적 도전과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과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미북 관계는 지난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회담을 끝으로 장기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올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30일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 대북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를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10월 19일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미북 관계와 관련해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평양에서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명시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1일 열린 국방발전 전람회 기념연설에서는 우리의 주적은 남조선이나 미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북한은 아직 미국의 조건 없는 만남 제안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공은 북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대화를 시작해야 제재도 풀고 경제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He does want to eventually get to engage the U.S. because that is the key.
남북 관계도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 할 현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그러자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담화를 통해 종전 선언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7시간 뒤에 북한의 대남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별도 담화를 통해 종전 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다음 날인 25일 또다시 담화를 내어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그리고 북남 순회상봉과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북한 입장이 반나절 사이에 부정적에서 조건부 긍정으로 바뀐 겁니다. 이어 북한은 한국국가정보원 채널을 통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려면 미한연합훈련 중단과 북한의 광물 수출 등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10월 26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종전선언의 순서와 시기 조건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may have 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precise sequence or timing or conditions for different steps, but we are fundamentally aligned.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하더라도 북한이 군사훈련 중단 같은 요구를 계속하는 한 문제가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북한 수뇌부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합니다. 올해가 지나가면 이제 곧 내년에 한국의 대선이고 임기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한반도 문제가 이렇게 방치가 되는 건 미국도 비용이 증가하고 북한이 제일 급하죠.
북한 내부의 경제난도 심각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북로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북한 경제 생명줄인 북중 국경이 차단되자 북한 내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생활 필수품이 들어오지 않자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킬로그램당 6,000원대였던 설탕 가격이 27,000원으로 올랐고 16,000원이었던 조미료는 75,000원으로 4배 이상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량난이 발생했으며 외화난과 에너지난이 가중됐습니다. 게다가 원 부자재가 수입되지 않아 많은 공장과 기업소가 돌아가지 않거나 개점 유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년도보다 4.5% 감소했습니다. 이는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7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 친 것입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올해도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I would expect Bank of Korea would come up with another negative estimate. The drag on the economy.
올해는 북한이 새로 세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입니다. 만일 올해도 경제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난이 계속될 경우 김 위원장의 권위는 한층 더 실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 앞에 두 가지 전략적 선택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호응에 미북 대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12월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모종의 공감대와 절충을 이룬 뒤 2단계로 종전선언과 미북 대화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대북 제재 완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기존의 고립 노선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중재를 거부하고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도 거부하는 겁니다. 이 경우 대북 제재와 압박은 계속되고 경제난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미북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 아니면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을 반복할지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이 미북 관계 교착과 경제 위기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6년 만에 개최한 3대 혁명 선구자 대회가 오늘 22일 폐막됐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과거 회기적이고 퇴행적인 대중동원 행사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18일 평양에서 개막한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 대회가 22일 폐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대회에서 전국의 3대 혁명 기수들과 3대 혁명 소조원들,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지지 찬동 속에서 채택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회는 역사적인 서한에서 제시된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3대 혁명의 최전성기,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기로 빛내자고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서 선구자 대회 개막 당일인 18일 보낸 서한에서 3대 혁명 불공기 쟁취운동의 진전을 촉구한 데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소문에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둘이에 천만이 굳게 뭉쳐 3대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북한이 지난 1970년대 처음 시작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강화와 사상적 분위기 고조를 위해 진행됐습니다.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관철하기 위해 재창된 대중동원운동으로 1970년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도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통상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를 10년 정도 주기로 열었지만 이번 대회는 지난 2015년 제4차 대회 이후 6년 만에 열었습니다.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 결산을 앞두고 있는 데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0년에 맞춰 개최 시점을 정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대미관계의 교착 장기화와 국제사회 대북제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난 심화 등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비상한 시기를 맞아 내부결속 강화를 위해 시대착오적인 70년대식 대중동원운동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박사는 이번 대회는 반사회주의와의 투쟁, 각종 대중동원 행사의 개최, 김정은 우상화 작업의 가속화 등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두드러진 퇴행적 행태들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김 위원장이 다시 선대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되는데 경제에서도 과거로 회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이미 실패가 입증된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수령을 강조하는 것도 흔들리는 김정은 체제를 교속시키기 위한 어떤 시도지 지금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나는 수령이다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이번 대회에서 강국 건설을 위한 김정은 혁명 사상이 언급된 데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이 없다며 세습 정권의 속성에 따라 여전히 선대 지도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호소문에는 난관 앞에 주춤하거나 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강국 건설 목표는 이상으로만 남게 된다며 현 시기 사상혁명의 최우선 과제는 전 당과 온 사회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박사는 지금은 김 위원장의 집권 10년을 자축할 상황이 아니라며 이번 대회는 당장의 위기 국면에 집중한 체제 결속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 세습 정권이잖아 하니까 예를 들면 노동당의 핵심인 지도사상 하면 지도사상도 김일성 김정일주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걸 종합해보면 김정은만의 혁명사상이라고 정립할 내용은 지금 모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단 뭐 이번 선구자대 자체를 놓고 이제 본다면 이 의미는 10년의 이제 성과를 자축하는 의미보다는 오게는 1차 년도 분위기에 맞춰서 단결정 차원에다 이제 집중을 시켜서 다시 한번 지금 총동원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과거 회기적 행태는 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 이후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 했던 지난 10년간의 전략이 실패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박사는 2017년까지 권력기반 공고화와 핵무력 강화에 전념했던 김 위원장이 이를 협상 지렛대 삼아 2018년부터 대미 협상을 통해 경제 건설에 집중하려 했지만 강력한 대북 제재와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 사태가 겹치며 지금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모든 자원이 경제가 아닌 핵으로 집중이 됐고 여기에 역으로 대북 제재가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지금 치달았거든요. 지금 상황이면 핵을 포기해야만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을 단기간에 포기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에 집착한 김정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치명적인, 벗어나기 어려운 덫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난관 돌파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하기보다는 당분간 내부 경제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더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북한이 핵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대립각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보하거나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가역적으로 강해져서 좀 더 자신의 협상력을 더 높이는 쪽으로 이제 가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통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퇴행적으로 구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이번 대회에서 나온 메시지를 감안하면 북한이 천리마운동 같은 과거 노력동원 방식의 캠페인들을 앞세워 상당 기간 폐쇄형 자력갱생 노선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정권에 52년 전 납치된 한국인의 아내가 남편을 반세기 넘게 기다리다 재회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20일 모친인 양성래 여사가 이날 84살의 일기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어머니가 52년 동안 아버지 황원 씨를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기다렸지만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이날 먼저 눈을 감으셨다며 애통해했습니다. 칼기 사건은 북한 공작원이 1969년 12월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납치한 사건입니다. 북한 당국은 당시 탑승자 50명 중 39명은 이듬해 송환했지만 MBC 방송 PD였던 황원 씨 등 승객 7명과 승무원 4명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유엔이 지난해 이 사건을 자의적 구금 등 강제실종 피해로 판정하고 북한 당국에 황 씨 등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송환 등을 촉구했지만 북한 당국은 묵묵부답입니다. 두 살 때 아버지와 헤어진 황인철 대표는 20일 BOA에 너무 비통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저희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늘 말씀하신 것이 저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성이라고 항상 말을 했고요. 아버지를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말로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버지의 송환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 송환을 이루지 못해서 너무도 비통한 마음으로 저의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어머니와 함께 1999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지만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생사 확인 불가란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VOA 등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 구명운동을 적극 펼쳐 유엔의 자의적 구금 판정, 유엔 회의에서 아버지 문제가 공식 제기되는 성과도 거뒀지만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겁니다. 황 대표는 성탄절이면 남편과 아버지가 돌아올 것이란 기대로 모자가 반세기를 버텼다며 이제 자신에게 아버지의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MBC PD고 지금 현재 미국 출장 중이고 크리스마스 때는 돌아오신다. 저는 끊임없이 크리스마스 날을 기다리면서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아버지를 기다렸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저희 아버지를 반드시 만나야 되겠고 만약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죽음에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저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과 한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6.25 한국전쟁 때 민간인 10만 명을 납치했으며 전후 납북 피해자 3,835명 가운데 황원 씨 등 516명이 계속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지난 10년 사이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 등 한국인 3명과 한국 국적 탈북민 3명이 추가로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황인철 대표는 한국 정부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북한 당국에 아버지 등 납치 피해자들의 송환을 즉각 요구하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칼기 납북 사건은 강릉을 출발한 비행기가 아직도 목적지인 김포공항에 도착하지 못하고 승강기 문이 열리고 승무원과 승객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비행 중입니다. 북한은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11명을 송환해 주어야 되고 한국 정부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북한 당국에게 즉각적으로 송환을 요구하고 송환을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두 구의 신원이 최근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 묘지 펀치볼에 약 70년 동안 신원 미상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두 구의 신원이 최근 추가로 확인됐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미군은 1950년 7월 11일 실종 보고된 레온 클레벤저 상병과 1950년 12월 1일 실종된 하워드 벨든 병장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출신인 클레벤저 상병은 육군 제24보병사단 제21보병연대 3대대 소속으로 21살의 나이에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클레벤저 상병은 한국전 당시 남한의 조치원읍 전이면에서 북한 인민군에 맞서 싸우던 중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육군은 클레벤저 상병의 행방에 대한 추가 정보가 없자 1953년 12월 그를 전사자로 처리했습니다. 클레벤저 상병의 유해는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최근 신원이 확인된 또 다른 미군인 벨든 병장은 뉴욕주 헤이그 출신으로 19살에 육군 제7보병사단 제31보병연대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벨든 병장은 장진호 전투에서 부대가 적군의 공격을 받던 중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고 전투 직후 벨든 병장의 유해는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벨든 병장의 유해는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미국에 넘긴 한국전 참전 유해가 담긴 55개 상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벨든 병장의 유해는 정황 증거뿐 아니라 DPAA 과학자들의 인류학적 분석과 동위원소 분석, 국군 건실 시스템의 DNA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벨든 병장의 유해는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클레벤저 상병의 유해는 70년 전인 1951년 11월 클레벤저 상병이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서 약 3마일 떨어진 마을에서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분석을 위해 한국 부산에 있는 탄공 미군 묘지에 이어 일본 고쿠라에 있는 미 육군 중앙신원 확인소에 보내졌습니다. 클레벤저 상병의 유해는 당시 한국과 일본에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태평양기념묘지 펀치볼에 신원 미상으로 묻혔습니다. 션 에버레 DPAA 대변인에 따르면 클레벤저 상병의 유해는 DPAA가 펀치볼에 묻힌 신원 미상의 모든 한국전 참전용사 신원 확인을 목표로 약 3년 전부터 진행 중인 한국전 참전용사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We currently have a project that we call the Korean War disinterment project. And the point of that project.
클레벤저 성병의 경우 1951년 11월 수습된 유해 신원이 70년이 지나서 확인된 겁니다. 에버렛 대변인은 1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클레벤저 상병의 경우처럼 유해 수습부터 신원 확인까지 수십 년이 걸린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는 유해에서 DNA 표본을 추출해 가족들의 DNA 표본과 비교하는 신원 확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m is having the technology to be able to identify those those people. That's one.
과거 1950년대 신원 확인은 주로 유해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과 치아 기록 등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또한 DPAA가 펀치볼에 묻힌 유해 발굴 승인을 받으려면 신원 확인 성공 가능성이 꽤 높다는 과학적, 인류학적, 역사적 증거들이 충분함을 사전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유해 발굴부터 신원 확인 분석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에버렛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에버렛 대변인에 따르면 펀치볼에 묻힌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867명의 유해 중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미군은 200여 명입니다. DPAA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중 현재까지 약 600명의 신원이 확인됐을 뿐 약 7,600명은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북한이 미국에 넘긴 55개 상자에선 지난 9월 28일 기준 미군 총 77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전쟁 중 헤어진 북한의 두 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100살 할아버지의 사연이 뉴질랜드 한인 언론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두 아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소식이라도 듣는 것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세기를 살아온 김인영 할아버지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태종, 태성이라는 이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이제 이른이 훌쩍 남은 북한에 두고 온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뉴질랜드의 한인방송 해피월드TV는 최근 김인영 할아버지의 사연을 다룬 다큐멘터리 무궁화 할아버지를 제작해 방영했습니다. 아들들을 만나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뉴질랜드 시민권을 신청했다는 김인영 할아버지. 1922년 4월 16일 황해도 황주군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북한 사법국에서 근무하다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이후 단 한 차례도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마지막으로 만난 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당시 육사단과 함께 북진하던 중이었습니다. 곧 돌아오겠다며 기다리고 있으라는 약속은 70년째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전 마지막 소원은 두 아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소식이라도 듣는 겁니다. 또 그렇게 다시 돌아가지 못할 곳인지 모르고 떠나온 것에 대한 미안함을 두 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처리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고 기억에 좀 살살하다.
할아버지는 그마저도 어렵다면 두 아들이 그저 이 어려운 세상에서 강하고 지혜롭게 살아주기만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뉴질랜드로는 한국에서 만난 부인과 함께 이민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 국화인 무궁화 보급에 매진하면서 무궁화 할아버지로도 불립니다. 뉴질랜드 한인 2세들에게 한국인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어 8월 8일 무궁화의 날을 홍보하고 무궁화 관련 책자를 만들어 나눠주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집 뒷마당에는 여러 종류의 무궁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묘와 또 그 옆자리에 마련돼 있는 할아버지의 묘 주변에 무궁화 나무를 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클랜드 시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주변에 무궁화 나무 심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시의회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주하는 뉴질랜드에는 실향민 1, 2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임을 통해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북한의 평양냉면과 남한의 떡갈비를 나눠 먹으면서 남북통일을 소망합니다.
왕래하고 소식이라도 전해줄 수 있는 틀이 잡혀졌으면 더 이상 바라기도
하루빨리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100세 나이에도 건강관리를 게을리할 수 없다는 이유는 행여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두 아들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는 무궁화 할아버지. 현재 언론은 김 할아버지의 뉴질랜드 시민권 신청이 곧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윤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시작된 지 20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인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의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의 긴급 사용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백신의 1일 2회차 접종을 모두 마친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3차 접종 자격을 갖도록 한 겁니다. 앞서 FDA는 65세 이상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제네 우드콘 FDA 부장은 이날 부스터샷 대상 확대를 발표하며 백신은 코로나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입증됐다며 18세 이상에 대한 이번 부스터샷 승인은 이번 사망과 같은 심각한 결과로부터 계속 보호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겨울철과 실내 모임이 잦은 연말 휴가철이 다가오며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 당국의 권고와 무관하게 뉴욕과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적어도 10개 주에서는 이미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샷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17일 다른 나라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캠페인을 채택하고 있다며 우리도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음 봄까지 코로나 사태를 꽤 잘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Look what other countries are doing now about adopting a booster campaign virtually for everybody.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주 사이 33% 늘며 이달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간과 미네소타주 등 중서부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뉴햄셔, 뉴멕시코, 버몬트주에서도 감염 사례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백신 접종률은 59%로 5명 중 3명꼴입니다. 최근 전 세계 코로나 감염은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아시아와 그 외 지역은 대체로 감소세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와 더불어 코로나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유럽 일부 국가에선 코로나 대응 조치가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달 22일부터 전국 봉쇄에 들어가고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 백신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올봄 이후 유럽에서 이런 봉쇄 조치가 이뤄진 건 지난달 라트비아에 이어 오스트리아가 두 번째입니다. 또 오스트리아는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첫 번째 유럽 국가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기준 14,000명을 넘어서며 유럽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한 곳이고 백신 접종률은 66%로 서유럽에선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독일에서도 신규 확진 사례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전국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옌스 스판 독일 보건장관은 19일 전국 봉쇄와 같은 조치가 여전히 옵션으로 남아있다며 그 무엇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제약사인 머크와 화이자가 각각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와 팍스로비드 사용이 곧 승인될 예정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19일 유럽 국가들의 몰누피라비르 사용 권고를 승인했고 팍스로비드에 대한 자료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국가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대 연구팀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을 최소 1회차 접종한 인구는 41억 4천만 명으로 전체의 53.9%입니다. 최소 1회차 백신 접종률은 미국과 유럽에서 70%, 라틴 아메리카 66%, 아시아 태평양 지역 63%, 유럽 62%인 반면 중동과 아프리카는 각각 45%, 9.7%에 그쳤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우간다, 콩고, 가나, 케냐와 같은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개발도상국과 저소득국은 주로 전 세계 백신 공급체계인 코백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백스는 당초 연말까지 이들 나라에 백신 총 20억 회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생산 문제와 수출 금지, 백신 비축 문제로 인해 백신 예상 공급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부유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간 이른바 백신 불평등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7월 소수의 국가만 큰 몫을 차지하는 백신 국수주의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고 비효율적인 공중보건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Vaccine nationalism.
블룸버그 통신은 19일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인 지난 7월 화이자 대표와의 비공개 회의에서 전 세계 백신 공급이 충격적으로 불균형하다며 제조사들이 부유한 나라들의 백신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건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3년 11월 22일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됩니다. 1963년 11월 22일 취임 후 천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의 차량 행렬이 텍사스주 댈러스를 통과할 때 저격범의 흉탄에 맞아 사망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부터 1963년 암살당하기까지 겨우 3년 가까이 대통령직에 있었으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 리더십으로 미국인들의 많은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에 미국 제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여러 가지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출범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달 탐사 계획입니다. 1969년 7월 아폴로 11호로 닐 암스트롱 일행의 달 착륙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이때 케네디 대통령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케네디 대통령은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각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고 또 실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출범한 평화봉사단 프로그램은 미국인들을 140여 개발도상국에 보내 교육, 무역, 농업, 기술의 향상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43년 11월 22일 레바논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합니다. 1911년 1차 세계대전 결과 오스만 제국의 붕괴로 프랑스가 레바논을 점령 통치합니다. 1920년 9월 프랑스에 의해 새로운 레바논이 수립되고 1926년 의회 공화제 헌법이 제정됩니다. 1943년 정계 및 종교 지도자 간 국민협약이 채택되고 독립국 정부의 각 종파 간 권력 배분이 합의됩니다.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 총리는 이슬람 순위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에서 배출하고 국회의원 의석은 1932년 인구조사에 의거 기독교 대 이슬람의 비율을 6대 5로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1943년 11월 22일 프랑스로부터 공식 독립합니다.